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날입니다. 가을 날씨 얼마나 청명한지 모르겠고, 또 광주 주변에 단풍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좋은 장소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우리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눈에 히브리서가 가리워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 계신데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직 죄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흰 눈보다 이게 씻어졌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죄인이 맞지 하면서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기 거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모르면서 그냥 죄 속에 매여 있는 것도 부족해서 이런 귀한 진리를 잘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을 많이 바꾸고 죄에서 벗어나 밝고 복된 삶을 사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교회 몇 년 전에 한 부인이 왔습니다. 좀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그 부인은 몸이 한 이 정도 뚱뚱한데요. 의자에 앉으면 의자의 반도 자리를 차지 못하고 반은 의자 밖에요. 그런 분. 저를 교회 나온 지 며칠이 지나고 한 2주 좀 지나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이 부인이 죄 사함을 얻었어요. 제가 그 부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저를 목사님, 목사님 불렀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인은 처녀 때 굉장히 날씬했다고, 60kg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한 배는 훨씬 넘을 건데, 공대 건축가를 졸업을 했어요. 건축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부인의 한평생 자기가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하나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건축물을 구경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건설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건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건설회사 빌딩을 짓는데 낮에는 인부들이 하루 종일 건축하는 일을 해요. 그래 오후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면 인부들은 전부 집으로 가고 이 기사들이 거기 가서 이제 8층, 7층, 6층에 점검해.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대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잘못 지은 점검을 하는데, 자기 상관 남자 한 분하고 이제 8층에서 그걸 점검해 내려오기 시작했어. 내려오는데 그 남자 상관이 자기를 끌어안았어. 그 빌딩에 아무도 없고 둘이만 있는데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어서 이제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동안에 몸이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자기는 평소 생리도 부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임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는데 뱃속에는 아기가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듯이 엄마 배를 툭툭 치며 두드렸어요. 이 부인이 뱃속에 자기 애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내 인생이 있어. 네가 있으면 내 인생에 방해가 돼. 그래서 막 참고 병원까지 달려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병원 복도를 들어서는데 그 부인의 아기가 죽음을 막 느끼러 한 듯이 막 엄마 배를 두드렸어요. 여자들이 그냥 여자지만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는데 처녀 때 가져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가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게 커서 어떤 여자든지 간에 아기를 다섯만 놓으면 성녀가 된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아기 다섯 놓은 분들 나이 많으면 요즘 사람은 그래 많이 안 낳지만은 다섯 놓은 사람 옛날은 뭐 10씩, 12씩 낳고 그랬어요. 그런 엄마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크게 해서 기쁨을 얻는데 여자가 아기는 낳지 않았지만 엄마가 돼가니까 여자 마음에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귀찮은 존재고 어려운 존재고 쉽게 유산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 복도를 막 들어섰는데 막 배를 두드린 그 아기가 뭐라고 말, 엄마, 나 살았어. 엄마, 나 죽이지 마. 엄마, 나 엄마하고 살고 싶어. 무슨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인 엄마가 있어. 엄마, 나 살려줘. 막 그렇게 부르짖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결국 유산은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 날을 생각을 했어요. 별별 일 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여자는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 살려 너를 죽일 수가 없지. 애기야. 내가 너를 낳아줄게. 너를 길러줄게. 건강에만 해줘라.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너를 위해 한평생 살게. 그러나 이제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건축가가 되는 꿈도 포기하고 돈을 잘 벌어 잘 산다는 생각도 포기하고 회사에다 사표를 냈어요. 주변에는 모두 왜 사표를 내느냐고 막 그러는데 뭐 개인 사정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사표를 냈어요. 미장원에 파마하고 고대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미장원에 일을 했어요. 월급을 조금 받고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작은 집을 한 채 사가지고 아무 친구들 동창회도 안 나고 친구도 만나지 않냐고 배가 뿔룩해가지고 미장원 파마하고 고대하면서 출산을 기다렸어요. 열 달이 됐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아기를 업고 미장원에 가요. 미장원에 젖을 먹여서 아기를 방에 눕혀놓고 파마를 하고 고대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정말 아기하고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해서 힘들지만 애기 웃는 얼굴을 보면 귀엽고 재롱 부리면 감사하고 모든 아픔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슬픈 것은 그때 어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아줌마 고생 안 하고 살 수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냐고. 뭐 남자들 하는 소리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살았어. 그 남자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남자 하루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남자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냈는데 그날 물어봐도 무슨 이야기냐고. 그 남자가 돈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여자는 그 남자가 자기를 위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 그 뿌리칠 수가 없었어. 은행에 와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 돈을 받. 대출할 수 있는 양까지 전부 대출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 남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계산하더라고. 계산하더니 매월 5일 날 이자를 은행에서 이 통장으로 넣겠다고 그랬어요. 이자 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은행 이자도 갚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의 여유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남자는 그 돈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며칠 후에 전화가 안 돼서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루가 지나고 주변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도망을 갔다고. 아니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생각했는데 한 달 더 연락이 안 되고 전화 더 나오면 너무 실망했어.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들어 막 생각이 들었는데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일만 생겨? 그 또 앞으로 또 불행한 일이 자꾸 올 것 같은 거야. 막 생각이 생각을 물고 생각이 생각을 물고 오는데 그런 동안에 밤새도록 잠을 잠이 오자 생각하다 보면 날이 새는데 하룻밤에 많이 자면 20분 자고 15분 자고 잠을 거의 못 자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때 이제 몸이 좀 이상해 보여서 몸이 왜 자꾸 이렇게 붓는다 생각해서 보니까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7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70kg야. 근데 계속해서 이제 뚱뚱해지는데 80kg, 90kg, 100kg, 110kg, 120kg,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앞으로 또 불행한 일이 올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어느 날 아들을 친정집에 보내놓고 방문을 안으로 다 걸어 잠갔어요. 칼을 들었어요. 동맥을 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동맥을 하나 둘 셋 넷 그냥 막 그었어. 피가 흘러지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생전에 집에 안 오던 친정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분명히 문이 안으로 잠겨 있는데 아무리 두드려 소식이 없는 거야. 아버지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 버려.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살렸는데 불행은 그때부터 왼손이 신경을 끊어야, 정말, 동맥을 끊는 게 신경까지 끊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매니저를 만나서. 자기 이야기, 지난 과거를 쭉 이야기해서 울면서.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편했을 텐데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 좀 달라고 매니저에게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 왼손을 못 쓴 사람 오른손은 무슨 일을 백화점에서 일합니까? 매니저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일을 맡겼는데 백화점에 막 많은 그 물품이시는 박스, 빈 박스를 정리해 쌓아둔 그 일을 생겼어. 손으로 빈 박스 오른손과 쥐고 질질 끌고 와서 창고 앞에 와서 그걸 접어가지고 다 쌓아놓는 그런 일을 했어. 그리고 돈 조금 받고, 이제 파마도 고대도 못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 부인이 저희들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좀 못 돼서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제 교회는 목사님,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몇 년 동안 잠을 하루째 많이 자면 30분, 20분 그래 잤는데 재산받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날 2시간 잠을 잤어요. 20분, 30분 자다 2시간 자면 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뚱뚱하니까 암만물 한눈에 보이지요. 자주는 목사님 이리 와봐요.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잠을 2시간 자면 너무 힘들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요즘 하루에 7시간 자는데 그렇게 행복해해요. 하루는 제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 기쁜 건 잠을 잘 자니까 10kg가 줄었어요. 하여튼 몇 kg인지 잘 모르지만 10kg 줄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볼 땐 하도 안 준 것 같은데 10kg 줄었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한 분씩 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줘요. 목사님, 어젯밤 새도록 울었어요. 왜요? 손이 너무 아파서요. 예수님,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주님 가치게 왜 손이 이렇게 아파요? 밤새도록 울었대. 날이 밝아져서 손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신경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손이 움직여져요. 제사 안 받고 난 뒤에 잠 많이 자는 것도 행복하고 다음에 신경이 붙은 것도 행복하고 또 체중이 10kg 빠진 것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보는데 꼭 오세요. 하도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어디냐 하니까 아파트 번호를 찾아갔는데 구역 예배 모인다고 사람들 한 30여 명 좁은 아파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간증하겠다고. 서울 서초구에 사는데 서울 서초구청은 돈이 많은 부자 구청이에요. 구청에서 낡은 아파트를 샀어요. 돈이 많아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께 아주 적은 세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당첨이 된 거예요. 처음엔 지하실이 당첨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층에 당첨된 분이 못 들어와서 2층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아파트 처음에 와는 분은 막 울었고 이삿짐 옮길 때 울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전기를 끌어들이려면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들어와서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텔레비전 보도 불도 켜고 뭐 히터도 전기밥솥 밥 별걸 다 합니다. 그 전기는 문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수도 파이프로 도는 것도 아니고 전선을 흘러 도는데 전기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려면 딴 건 다 놔두고라도 전선을 연결해줘야 전기를 우리 집에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 거두절미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걸요. 히브리 9장 11절에 12절 맞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장막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려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처럼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걸린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사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제사도 이 땅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시간계가 돼서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어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됩니다. 또 사하고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속하는데 우리 죄를 사하는데 우리가 저지른 죄를 씻는데 단 한 번으로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죄를 씻기 때문에 다시 죄를 씻을 필요가 없을 때 단 한 번으로 끝나는데 구약시대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드린 제사하고 예수님의 제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린 그 제사는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성소의 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그 앞에 쏟고 그리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피를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막 이런 일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한 것은 감사한 것은 하늘나라 제단에 올라가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제사는 시간계라서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로 가고 과거로 가기 때문에 죄를 한번 사했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지난번 지은 제사가 멀리 과거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현재 짓는 제사 죄를 못 사하기 때문에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제사들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도 죄를 사하시지만 이 땅은 시간계니까 과거로 가면 또 죄를 또 예수님 또 죽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은 뭐라고 되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만 사람이 만든 땅의 성소입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양이나 염소를 잡듯이 이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리면 죄를 사하지면 여긴 시간계라서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그 죄는 사해지 다시 다른 죄를 짓는 건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을 때 또 양을 잡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땅의 이 시간계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그 영원한 성전 있는 거기에 피를 뿌려서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렸을 때는 그 죄를 사하지만 그 순간만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히브리 9장 10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지은 죄 말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은 죄, 그 이후에 지은 죄, 그리고 그 우리 뒤에 영원이니까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 정손자, 백년, 천년 지나간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해야 하늘나라 가지. 양이나 염소가 잡던 것처럼 그때 죄를 사했지만 또 앞으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한 부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하시면 아, 내 죄가 영원히 속해졌구나 그렇게 믿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눈으로 책을 보고 귀로 듣고 아,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하면은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같은 마음이 됩니다. 같은 마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도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언제부터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철이 안 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점점 자로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19살 되던 해 1962년 10월 7일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이 늘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교회 목사님도 장로 다 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뭐라 하냐면 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죄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돼 있죠. 13절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이만 어찌 우리 죄를 못 사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어 죄를 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죄를 못 사했겠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원죄는 씻었는데 우리가 짓는 죄, 자범죄는 스스로 범한 죄는 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수십 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찾아보려고 창세 요한계 수없이 읽어봤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의 원죄는 씻었지만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는 못 씻었다면 예수님이 못 씻은 죄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씻습니까? 참 많은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모욕해도 이만저만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린 피도 죄를 사는데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살려 죽었는데 우리가 죄가 남아있다면 죄를 못 씻은 것인데 얼마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인지 모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기막히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손끝만큼 남김없이 영원히 사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돼요. 성경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제를 빽빽한 구름이 사람이 안개 토마리에 다 씻어버렸다는 거지요. 전부 다 치를 다 지워버렸다 토마리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뭐라고 되었냐면 우린 다 양같다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고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우리 죄를 못 사했다면 그 죄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어. 이미 우리 죄는 전부 예수에 담당시켰고 십자에 못 박아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사탄은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어서 십자에 죄를 사했다고 돼 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고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은 이 사실을 믿고, 아, 성경에서 하나님 내 죄시도 죄가 시도 그렇게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같은 마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고 씻었다 그러고 씻어졌던 같은 마음이 되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전기가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흘러들어오고 그 중간에 전선에 다른 나일론 로프나 뭐 다른 끈으로 매면 전기가 못 건너옵니다. 그렇죠? 전선으로 와야 전기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 거짓말 했습니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다릅니다. 저는 19살 될 때까지 하나님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꿈에도 놀라운 19살 되던 해. 1962년 10월 7일 그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사에 토말하였으면 내게로 돌아오라.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토말했다. 씻었다면 씻은 줄 믿습니다. 내가 씻어졌습니다. 아멘 하고 그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 제가 그 마음 그러면서 그 전에 뭐 성경 뭐 레위기 읽으면 수면제고 뭐 하는 나는 레위기와 성경만 들면 잠이 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마음에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 이렇구나. 이렇구나. 답답한 교인들 못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씻으셨다. 눈처럼 휘어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우린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네 죄를 사했다. 난 죄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62년 10월 7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달에 우리는 뉴욕에서 CLF라는 걸 처음 시작했는데 한 8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거의 한 50명은 우리 선교회 목사님이고 나머지 750여 명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지가 씻어진 이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 했습니다. 어떤 분 눈물을 흘리면서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고, 난 오늘 죄사함 받았다고, 나 오늘 거듭났다고.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저희 선교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교회로 갔어요. 성도들 불러앉힌 뒤에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목사지만 아직 죄사함을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쁜소이 선교회를 통해서 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쁜소이 목사님들의 선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동안 집회할 테니까 오셔서 말씀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약 5만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제 5만 명이 거듭난 분들이 앞으로 1년에 적어도 많이 모일 텐데 12월 25일부터는 달라스에서 모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12월 31일은 우간다에 있는 기독교 모임에 10만 명이 모이는 송구 영신예배인데 10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고 몇 년 전에 인도에서 12만 명이 모인 하이드라바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성령이 오신 뒤에 그 당시에 유대인만 역사하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역사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유대인이 아직 못 들어가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방인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보면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그 시대가 왔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죄송합니다만 나도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유대인 여기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계시면 한 분 계시나?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린 전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버림을 입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이방인의 때로 해서 제일 처음에 고넬료가 죄사함 받는 이야기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진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오늘 많은 회개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회개는 하는데 죄사함이 없는 회개를 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제가 씻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부터 달라스에서 거기 이제 모이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간다에 10만 명에 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모르고 비난한 사람들 요즘은 이야기를 듣고 참 진리라고 하면서 거의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내가 이번 집회가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난 지금 참된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수고에 의해서 씻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수고를 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우리가 한 일 손끝만큼도 없이 예수님 혼자 하신 그 일로 완벽하게 우리 죄가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나라 오신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통해 죄사함 받은 한 5만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큰 비숍들, 그런 뭐 그 나라 최고 가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잘 해서 이런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십자에 못 박힌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쓰이면서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 사람이 아직 내 죄가 씻어진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 시간에 더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생일 복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인쇄술을 통해 많이 출판해서 쉽게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죄 속에 있었는데,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눈처럼 사해진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됐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빕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